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카이로 남부 헤란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 가운데 한 명은 보안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헤란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계속 유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과 함께 중국이 북한에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간 유류 밀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충인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환적했다는 보도에 관해 조사했다며 관련 선박은 올해 8월 이후 중국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고 중국 항구를 출입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무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톤의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들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 체계 2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은 30년 전 양국 간 체결한 군축협정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일본 간 군사적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우선순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평화협상 등 전반적인 러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슈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최근 러시아가 계속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재래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고 의회에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헌재는 오늘 야당이 앞서 의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의회가 주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공적 자금을 자택 개보수 비용에 사용했다는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자프라 헌재 재판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규칙을 세울 의무가 있다며 의회가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탄핵 절차를 위한 규칙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를 비롯한 1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저녁 7시쯤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해 건물 윗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부상자 중 4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12명을 구조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인근의 브롱스 동물원과 포담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영웅인 조지 웨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웨아 후보는 지난 26일 실시된 라이베리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다음 달 앨런 존슨 설립 후 현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십니까?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 효과 또 가습 효과 등 여러 이점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전기 절약 효과까지 포함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MIT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최근 반딧불처럼 빛을 내는 식물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반딧불이 빛을 내는 원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가진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산화되면서 빛을 내는 데서 착안해 이 물질을 산화효소와 함께 미세 나노입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노입자를 식물에 주입해서 식물이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밝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입자들은 모두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미 식품의약국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식물과 인간 모두에게 해가 없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입자 투여량을 조절해서 실내 조명으로도 활용하고 나아가서 가로수에 적용해 가로등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빛을 내는 식물 기술이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친환경 기술로 보편화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올 한 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30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면서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브래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oodbye Girl, 소녀여 안녕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ll your life you've waited for love to come and stay. And now that
goodbye girl, 'cause now you're home at las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위해서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는 미국으로 자본과 투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대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고요. 이어서 분쟁 지역 어린이들이 충격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유엔 아동기금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군요.
네, 재정부를 비롯한 중국 경제 관련 부처 네 곳이 함께 오늘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원천 징수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주겠다고 관계 당국은 덧붙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의 성장과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받지 않겠다고 한 이 원천 징수세가 뭔가요?
이 중국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 이 법인세율이 25%인데요. 이 가운데 10%를 영업이익에서 원천징수, 즉 규모와 실적에 상관없이 미리 거둡니다. 나머지는 과표 구간에 따라서 부과하는데요. 이 원천징수 세금을 받지 않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중국 당국은 이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아 두려는 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은 뭘까요?
미국이 내년부터 법인세를 크게 내리기 때문에 이 기업과 투자가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 데 따른 응급 처방입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이달 초 미국의 감세 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 직후 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재정과학연구소는 추가로 세율을 조정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오늘 조치는 이 같은 기조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예, 미국의 법인세이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미국 의회는 지난주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내리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중국 법인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자금도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주요 국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부담이었는데요.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정부 규제까지 심화되는 와중에 세금을 내리는 미국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예, 중국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법인세 표준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인데요. 여기에 증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또 영업세, 토지사용세 같은 관련 세목이 추가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 기업은 사회보장기여금, 교육재정분담금을 비롯한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을 함께 내야 되는데요. 이 같은 준조세 형태를 포함한 부과 항목이 18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합친 실질세율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예, 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높은 건가요?
예, 우리가 아는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이 자동차 유리를 납품하는 푸야오 유리공업의 차오더왕 회장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경쟁사보다 세금을 35% 더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미 의회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이었고 또 푸야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세 부담은 훨씬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으로 기업과 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중국 당국의 이번 대책 효과가 좀 있을까요?
중국 당국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놓은 세제 혜택에 조건이 붙은 게 변수로 꼽힙니다. 이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기업들이 수익을 중국 내에서 재투자해야 되는데요. 이 재투자 분야도 이 기업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중국 정부가 지정한 부분으로만 제한됩니다.
예, 그 중국 정부는 그럼 외국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재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과 제한하는 산업, 아예 외국 자본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산업을 정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려 산업에 투자할 때만 이번 10%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은 철도, 광산, 농업, 환경보호, 노인 간병, 주식 투자를 비롯한 348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이런 재투자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 조건으로 내세운 재투자 분야 상당수가 수익 전망이 어둡거나 불안정한 산업 기반으로 중국 내부 자본은 투자를 꺼리는 부분인데요. 철도만 하더라도 사회 간접 자본이자 공용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광산과 농업은 세계적인 하향 산업입니다. 또 환경보호와 노인 간병은 아직 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이고요. 또 주식 투자는 잘 아시는 대로 시장 변동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탈리아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탈리아에서 어제 파올로 젠틸리니 총리의 제청에 따라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상하원 해산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총리 주재 광료회의에서 내년 3월 4일 선거를 치러서 새 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6월 영국, 이어서 9월 독일 총선에서 크게 세력을 넓힌 극우파와 포퓰리즘, 그러니까 대중영합주의 정파가 이탈리아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의원 내각제인 이탈리아에서는 의회 다수 정파가 정부를 꾸릴 권한을 갖는데요. 현재 집권당은 중도 좌파 민주당입니다. 오는 총선은 현 집권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중심의 중도 우파 연합 그리고 극우 포퓰리즘 정파인 오성운동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어느 쪽도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의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한 여론조사에서 오성운동이 28%, 민주당이 23%, 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16%를 득표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우 포퓰리즘 정파라는 이 오성운동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의 부패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코미디언 출신 제노바 페베 그릴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대안정당인데요. 반난민 정책과 유로존 탈퇴를 비롯한 극우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 EU 체제에 반대해온 정파입니다.
예, 그럼 극우파가 집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오성운동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긴 하지만 집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북부 동맹 그리고 이탈리아 형제당과 손잡은 중도 우파 연합이 의석수 총 합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도 우파 연합의 지지세를 모두 합쳐도 40% 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탈리아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정치 불안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정 어느 정도입니까?
이탈리아는 왕정을 폐지하고 지난 1946년 공화정을 공식 출범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64차례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건 아무래도 이 어린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엔 아동기금이 이 분쟁에 노출된 아동들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군요.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017년은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게 끔찍한 한 해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올해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서 충격적인 수준의 공격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야만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 어린이들이 전쟁의 무기로 이용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나 자살 폭탄 공격에 동원된다든지 또 인간 방패로 동원되는 등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야만적이고 끔찍한 폭력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과 강제 결혼, 또 노예화 등의 현상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죠.
네, 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심지어 유럽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요. 나이지리아와 차드, 니제르, 카메룬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 하람은 2017년 자살 폭탄 공격에 적어도 135명의 어린이를 강제 동원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난 겁니다.
예. 아프리카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예,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10월까지 어린이 1,800여 명이 전투에 투입됐고요. 남수단에서도 2013년 이래 어린이 19,000명 이상이 소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멘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내전에서 무려 5,000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요. 18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 지역인 카사이주에서도 어린이 85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와 시리아의 어린이들이 인간 방패나 인질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0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미얀마에서도 최근 국제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서 미얀마를 탈출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65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8세에 못 미치는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뉴엘 퐁텐 유니세프 비상계획국장도 이 분쟁지역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 놀이터, 그 어디서나 야만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이런 공격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엘라베마 주가 최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지방세무관서에 2018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미 국세청 IRS가 해당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따라 성추행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최근 치러진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더그 존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엘라베마주의 존 메릴 주 총무장관과 KIB 주지사 스티브 마셜 주 법무장관이 어제 오후 존스 후보를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당선인으로 인증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존스 당선인은 다음 주에 상원의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존스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직전에 이 발표를 좀 미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무어 후보는 27일 주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번 선거는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어 후보 측은 엘라베마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제퍼슨 카운티에서 예상 밖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카운티 내 20개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어 후보 측 변호사는 선거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엘라베마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했다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정부 측이 예정대로 당선인을 확정 발표했네요.
네, 메리주 국무장관은 발표에 앞서서 무어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더그 존스 당선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검표를 할 정도까지도 아니었죠.
맞습니다. 득표율이 2%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존스 당선인이 2만 표 넘게 더 받은 겁니다. 엘라베마 주법은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표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만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가 필요 없는 격차로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이 무어 후보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장이었던 무어 후보는 강경 보수파의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 으로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 상원의원 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 과거 젊은 시절에 10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는데요. 하지만 무어 후보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까지 끌어냈지만 결국 지난 12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스 후보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보니까 이 무어 후보가 여전히 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무어 후보 측은 소장에서 이 성추행과 관련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무어 후보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상원 의원에 취임하게 될 존스 당선인 엘라베마주에서 오랜만에 나온 민주당 소속 속의 상원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존스 후보는 제프 세션스 전 의원이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게 된 건데요. 엘라베마주의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건 25년 만입니다. 한편 존스 당선인이 상원에 합류하면서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는데요. 내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은 51대 49로 단 두 석의 차이만 보이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일부 지역의 세금관서에는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로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세제 개편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납세자들이 주나 지역에 내는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상한선을 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지역 세금관 것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방세 공제액의 상한선을 제안했는데 왜 세금을 미리 내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집에 대한 세금을 지방정부에 내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전에 깎아줘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줬죠. 자, 그런데 세법은 이 전액을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 달러까지만 공제해주고 그 외의 금액은 깎아주질 않게 됩니다. 이 재산세가 만 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없겠지만 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로선 올해가 재산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문의가 빗발치면서 미국 국세청은 27일 안내문을 냈군요.
네. 그런데 IRS는 세금을 미리 내더라도 해당하는 조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납부한 세금과 2017년에 산정된 세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에 대해선 선납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여러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IRS의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납을 했는지 공식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나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금 관서 앞에 수백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그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헛수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죠. 이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세액이나 최근 수년간 냈던 세액에 비춰 선납한 경우 전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를 모르고 재산세를 선납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그 IRS의 권고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선 IRS의 조건에 상관없이 선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뉴욕주의 앤드류 코모 지지사는 지난주에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RS가 언급한 이 산정된 세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더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2017년도 아니고요. 2018년의 세금이 벌써 확정되기도 하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 주나 카운티는 이미 2018년도 재산세를 산정해 공지세를 보낸 경우도 있다는데요. 자, 이런 지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만 납세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018년 재산세에 대한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니면 추정치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더 혼선을 빚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한 이 IRS의 발표에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문가들은 관련 사안이 나중에 이 법정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성적인 행동이나 농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는데요. 자, 미국인의 나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성적 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사회적 이슈가 바로 이 성추행 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폭로전이 전개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일반 미국인들은 이 성추행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 앞서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설문 대상자들에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 8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응답하게 했는데요. 자, 응답자 대부분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몸을 더듬거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조금 나뉘었다고 하네요.
예, 다른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야, 예를 들어서 원치 않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응답자의 38%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는데요.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에 관한 야한 농담을 들었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41%였는데요. 44%는 반대로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허락을 받지 않고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는 44%가 성추행으로, 40%는 성추행이 아닌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응답을 보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생각이 좀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20% 가까이 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0%만이 그렇다고 밝혀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수인종의 경우 52%가 동의가 없이 껴안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답했지만 백인은 3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미국인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 서로 끌어안곤 하는데 이게 또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죠.
네.
예.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젊은 세대가 좀 더 허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 예로 외설적인 사진을 허락 없이 보냈을 경우 이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 60대의 경우 94%가 성추행이라고 응답했고 3, 40대는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젊은이들은 83%만 성추행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직장 내에서 이렇게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관련 문제가 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성추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추행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자신이 해고돼야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왜 성추행으로 간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정부 차원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네,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성추행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언어가 다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는 직원의 실적에 영향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에도 손해라는 설명인데요. 이 EEOC는 앞서 지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 기업들이 성추행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 약 7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 직원들 간의 성추행 논란이 이 법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네, 당사자 간 합의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까지 가기 전에 직장 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성추행 신고가 있든 없든 성추행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홈, 고향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ero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t.
to come home.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Paris,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me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l right.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는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올 한 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가빴던 취임 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이,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마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 한 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정의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이민정책, 무역협정과 환경규제, 세제개편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모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안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서 짚는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펼쳤습니다. 짧고 간결한 단문인 트위터의 특성을 100분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거르지 않은 생각과 표현들을 올림으로써 미국의 국익과 대통령의 품위를 해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 대부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미국 CNBC 방송조사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2기를 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我们正走在一条充满希望的道路上。我相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집권 2기 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자인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설 만큼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백을 틈타서 전 세계 경제와 정치 문제를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어깨에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이 부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2018년 한 해가 중국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적으로 경제 안정을 비롯해서 최근 베이징 외곽 지역 이민자 강제 퇴거 사태 등에서 나타난 인권 탄압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고요.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지도자 업!
올해 국제무대에 새로 등장한 두 명의 주요 지도자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Vive la République! Vive la Franc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정치 경력은 별로 없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흔들리는 유럽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당당히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지지도가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24살 연상의 교사와 결혼한 얘기거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는 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후에 어수선한 정국 속에 출범한 정권이었는데요. 출범 불과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관계가 꼬여 있었고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미국과는 무역 갈등 등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외교적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미국 방문으로 국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러시아,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 취임 첫해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주변국의 강세로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도자 다운.
2017년 국제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엇갈린 명압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도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 탄생이라는 영광을 한몸에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게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서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는데요. 9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 최고령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난 11월 탄핵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독립 영웅이었던 무가베 대통령은 37년 동안이나 짐바브웨를 통치했는데요. 93살의 고령이었던 무가베 대통령은 41살 연하의 부인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다 쿠데타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Yemen's former president Ali Abdullah Saleh has been killed, his party confirmed Monday.
지난 12월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예멘 수도 사나에서 피살됐습니다. 예멘을 33년 동안 집권했던 살레 전 대통령은 2011년 중동 지역에 불었던 민주화 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권좌에서 축출됐는데요. 하지만 예멘 내전의 한 축이자 과거 적이었던 후티 반군과 손을 잡고 권력 복귀를 꾀하면서 최근까지도 예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살레 전 대통령이 최근 다시 후티 반군과의 결별을 다시 선언하자 후티 반군이 살해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목소리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제적 위상이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게 6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로힝야족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치 자문역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라고 부르는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때 철의 난초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던 수치 자문역은 지금 소수민족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냉혹한 모습의 두 얼굴의 지도자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특집, 오늘은 올 한해 명함이 엇갈린 주요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생각해볼게를 영어로는 I'll think about it 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곰곰이 생각해볼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이 표현은 무언가에 대해 하룻밤 자며 생각해보다 결정을 다음날까지 미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re not sure, you can sleep on it and get back to me tomorrow. 아직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I need to sleep on it before I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I think you should sleep on this before committing. 너가 이걸 책임지기 전에 하룻밤 정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오늘은 sleep on i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estlife가 부른 Beautiful in Whit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t sure if you know this, but when we first met, I got so nervous, I couldn't speak. In that very moment, I found the one and my life I found its missing piece. So as long as I live for love, heaven hold you. You look so beautiful in white.
what we have is timeless. My love is endless. And with this ring I say to the world, you're my every reason. You're all that I believe in. With all my heart I mean every wor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던 1940년 12월 29일 오늘. 독일군이 영국 런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The German Air Force apparently had instructions to do something about the day. And what it did was to lose 169 planes in mass attacks on British harbors.
3시간에 걸쳐 계속된 폭격으로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6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를 폭격해온 독일군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런던의 건축물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940년 오늘의 폭격으로 영국 런던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오늘,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바칠라프 하벨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Slibuji na svou čest a svědomí věrnost československé.
1936년 체코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벨은 이후 극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벨은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8년 체코의 지식인들이 소련의 체코 점령에 반기를 들며 민주화 봉기를 일으킨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자 하벨은 이를 치지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합니다. 하벨은 계속해서 1977년 체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인권단체 77 헌장을 결성해 소련의 공산 정권에 대항합니다. 이어 1989년 동유럽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하벨은 같은 해 11월 시민 포럼을 조직해 체코의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며 민주주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Václav Havel is a playwright who has emerged as a central figure in the reform movement.
그리고 하벨은 결국 1989년 오늘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하벨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산당 출신 대통령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